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조금 더 좀 반갑게 인사하시면 안 될까요? 옆에 계신 악수도 한번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하면 좋겠는데 좀 더 반갑게 오늘 우리 예배를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이나무 선교사님, 이나무 선교사님이 기도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작년 이맘때 우리 학생들이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 라큼 교회가 시작할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한수교회가 1월 1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산에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의 기도에 그 군사들을 지원군을 파송할 것입니다. 그렇죠. 라큼 교회 부흥회 보면요. 주제가 그의 안에 연결될 교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일시는 이번 주 목 금요일입니다. 1월 13일에서 14일. 목표 예수의 몸이신 교회를 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영이 연결된다. 3.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영적 육적 성장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연합한다. 강사 최동범 목사님, 통역 한다나 전도사님, 찬양인도 라이한 사모님. 기도 제목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내려주소서. 생명으로 세운 교회 유일성을 알게 하소서. 무너졌던 라큼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르게이 목사님과 저의 영역과 함께 더 도약하게 하소서.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복음 변증의 은사 등 은사를 성도들에게 내려주소서. 최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의 말과 성령의 생각을 잘 증거하도록 하소서. 통역하는 한다나 전도사의 건강과 지력 체력이 풍성케 하소서. 라이안 사모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저주와 절망에 걸린 자들이 치유받고 새롭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에 관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라 말과 인맥 상통합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령 세례가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성령이요 3,000명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저기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죠. 물 세례, 이렇게 물 세례 받는 것. 여러분, 물 세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물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용어가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의미도 다릅니다. 제가 아주 적절한 어떤 예화들을 보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결혼과 사랑의 차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은 한 여인과 한 번 하는 겁니다. 결혼하여서 이미 자기 아내가 된 사람과 기분이 좋다고, 요즘은 뭐 또 결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번 하고 그 사람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일회적인 예식입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한 번에 걸쳐서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겁니다.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요,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듯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결혼 예식 때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의 장소가요, 예식장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혼식의 복장이 하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결혼하는 장소가 하나여야 한다, 이거면 이것은 억지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는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가 쪼개지는 것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이 바울되는 것처럼 엄청난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그 솜털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너무나 조용한 정적 속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성령 세례의 형식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죠. 그런데요, 그 모태신앙인 사람은 성령 세례가 나에게 언제 임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의 그 감정, 느낌, 때로는 시간과 장소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성령 세례나 양자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혼과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 모두 자기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이런 것입니다. 혼자 살던 삶을 청산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더불어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부터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획이 확 그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성령님과 각방을 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요, 결혼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는데 각방을 쓰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말 부부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어색한 이유입니다. 성령님과 어색해요. 각방을 쓰고 주말 부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한방 쓰고 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 속에서,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한 번 사건이고요, 분명한 사건이고 완전한 사건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은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굉장히 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정인자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릇 있죠, 그릇. 탁 하면 정말 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결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지만 결심한다고 절대로 죄의 유혹에서 못 이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랍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나옵니까? 안 나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주님께서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다 그러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긴 문을 부수고 막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계속 노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 그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변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쭉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또 다가오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문을 한번 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문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겁니다. 활짝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성령님께 다 열어드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에게 그냥 구원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완전히 열어드리면 성령님이란 한 인격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더 깊게 만져지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성령이 그 위에서 또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이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보면요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성령의 충만함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말은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한다라는 말은 그 힘에 지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술뿐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에 탐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가 취해 있는데 어딘가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파괴적인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잡혀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잡혀 살지만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면 성령이 여러분 계속해서 유입되거든요. 여러분 충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충만은 80% 아닙니다. 90% 아닙니다. 충만은요 차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어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입감과 그리고 메마른 영성과 전통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사도행전 시대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설마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설마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영입니다.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선포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닫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 그거야. 헬린 아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늘 내 삶 속에 24시간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험, 지식, 인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찬양처럼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있어도 성령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무엇을 부탁할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말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저 사람에게 말하면 또 뭐 터달지 않을까,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을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말하기 쉬워요. 말해도 무조건 예스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성령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 소멸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혹시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여기 나오네요.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합니다. 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를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은 불세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멸의 대상이 성령님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대로 계세요. 근데 뭐가 꺼지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가 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꺼집니다. 감격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 소멸도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시는데, 뭔가를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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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한 번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계속 내 안에서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막고 내 의지적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하면요, 이 불이 꺼지면서 더 이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데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있습니까? 그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요, 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왜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까? 왜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꺼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다윗 왕이에요,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습니다. 다윗은 싸늘하게 자기 안에서 식어가는 성령님의 슬픈 눈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었는가?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죄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성령께서 지금 자기 안에서 싸늘하게 자기를 바라보시는 걸 알면서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겨두고 고백하지 않는 죄, 죄를 방치해두면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활력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회개의 한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은 오늘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여러분, 음란하면요, 음란에 제가 들어오면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번역된 그 원래 그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르네이아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영향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자기 아내에게 국한시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동성애 근친상관, 노예들은 감금된 상태로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적인 모든 비도덕적인 성적인 것을 끊어라. 모든 종류의 부조리한 성적인 접촉, 혼의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끊어라. 끊어야 된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었냐 하면 삶에 깊이 박혀있는 성도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특정한 삶을 향하여 나는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끊어라. 음란을 끊어라. 음란을 끊어라. 여러분, 오늘날 역시 부도덕한 성은 언제나 우리 앞에 유혹입니다. 영화나 TV를 보면요 혼의 정사 일상적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바람직한 삶의 일부로 제시합니다. 결혼은 구속하는 것이고 따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기준을 마비시킵니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나쁜 사진이나 음란한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냉장고에 먹을 것 잔뜩 넣어놓고는 5분마다 문 열거나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 똑같은데 안 됩니다. 성적인 욕망과 행위, 욕망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는 성적인 죄의 위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든 성적인 유혹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날 성적 타락은요 영적 타락과 함께 크게 달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욕을 잠자고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행은, 여러분, 성경의 죄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음행은 모든 죄 목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거룩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막고선 가장 우선으로 음란을 얘기합니다. 음란의 영, 음란입니다. 성적 타락은 단순한 육체의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 정신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영혼은 마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순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요셉은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고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남성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음란을 가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고 죄, 악령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이 공존 못합니다. 여러분,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설교하죠.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음란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이것은, 이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함, 참수함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고사하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 안 하면, 근데 마귀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참수합니다. 야, 너 그런데 네가 뭘? 그런데 네가 뭘?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정죄함 가운데 빠지다가 무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힘을 써버리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어떤 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이 음란하다 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이 시대의 청년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혹시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믿음의 경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딱 얽매인 게 있습니다.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목록 가운데 음란이 우선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딱 얽매이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버려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음란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래서 시편 51편이 너무 멋집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청소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귀신에 점령당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새로 장식되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고 새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음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에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분주하고 이전보다 더 바빠져서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어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하면 무엇이 더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하고 청소한 이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이제는 나를 다스려 달라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들어, 딴 게 안 들어옵니다. 아니면요, 딴 게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일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음란만큼이나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요, 큰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크고 무서운 죄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런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케 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죄,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쯤이야 이게 죄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그게 죄인데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비하면 낫지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꾸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은 소멸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딱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삼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삼손이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드릴라 하고 앉아서 뭐 했냐면요, 농담 따먹게 했어요. 농담 유의했어요. 우리 생각에 농담이 무슨 죄야? 계속 농담했어요. 아니, 농담이야, 이거는 그냥 농담이야, 조크야. 계속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죄로 인해서 한 방에 떠났으면 인식할 텐데 떠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삼손 생각에 성령이 있는 줄 알았죠. 내가 끊어버리겠다 딱 했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 민감하고 거룩해야 하고 이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죄 짓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성령 충만해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되 회개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회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 회개해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특별히 음란의 문제와 사소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주부에서 썼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왜 주셨냐면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하시는 분,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안 해요. 방언 은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방언 받았다가 방언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방언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계속 사모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방언의 은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소멸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은사를 받았는데 정말 그 은사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작은 사역이라도 반드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세례 주실 때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주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를 안 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은사가. 이러면 진짜 소멸됩니다. 그건 거짓이죠. 성령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는 원래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 근데 안 물러갔어요.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돼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갔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란 말씀과 기도의 두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학교 다니고 계시고, 태영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목회자도요,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 소멸합니다. 성령 충만 목회자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취미생활하고 친구들과 교제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한다,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타면 계속 저어야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걸 안 접고 있어요. 그럼 푹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끊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가? 불순종하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불순종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하라고 하면요, 예 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반대로 하죠. 찜찜하긴 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듣다가 내 마음속에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는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반응, 무시하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때 왜 이게 즐거우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누가 자꾸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누가 생각나서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전화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큰 것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우리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분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연습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우리하고 장난치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막 성령님과 얘기하고 노는 것이죠. 성령도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강화되고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안 보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찼다,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다른 말은 한수교회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결이 있죠.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비결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수배 하신 일입니다. 뭘 하셨는가? 첫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은 비례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공동체에 성령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작동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래 있어야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 30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기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많아요. 새벽 예배 이거 다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유일한 예배는 이 예배입니다. 근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키입니다. 이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이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는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2016년도 하나님께서 한 습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100% 멈추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조직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입니다. 여러분 한습 직위, 한습 모임 조직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성경구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눈물이 나고 믿어져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요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합치면 뭘까요? 이게 부흥입니다. 한 개인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한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것이 가족과 친지들과 주위로 번져나갑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주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지역을 채우고 이 나라를 채운 일들이 있게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봤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온전한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조금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 내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제가 예스 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놀랍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듯이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잉태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면서 언행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닦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해서 당장 성령의 모든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죠.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어떤 감동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